공영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사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도산 안창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창호가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을 만든 뒤에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체포될 때까지 행적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인 파차파 캠프를 만들었던 안창호는 도미 5년 만에 귀국해 국내에서 신민회와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1911년 10월 미국으로 돌아온 안창호는 국민회와 대동보급회가 통합해 출범한 대한인 국민회 조직을 부흥시켰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안창호는 하와이와 멕시코를 방문해 한인사회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한국에서 3.1운동이 발발하면서 안창호의 행보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3.1운동 결과 해외 각지에 임시정부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안창호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향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한국국민대학교 사학과의 장석흥 명예교수는 안창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임시정부가 7, 8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체로서는 3개가 주목이 되는데 그게 이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국내의 한성 정부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의 가장 앞장선 분이 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에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9월 달에 통합을 하게 되는데 한 6개월 동안 도산은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1919년 9월에 임시정부 통합을 하는데 모든 역할을 도산이 다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가 된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데서 이제 도산의 역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창호의 노력으로 1919년 가을 상하이에 통일된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이 상하이 임시정부는 지도부와 조직 구성을 두고 분란이 일어나 장기간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이후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임시정부 형태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주창합니다. 안창호의 주창으로 결국 1923년 1월 국민대표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혁신 방안을 두고 의견이 심각하게 갈리면서 국민대표회의가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요. 한국국민대학교 장석흥 명예 교수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 그 민족대표회의를 하는 독립운동 세력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개조파,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는 그걸 이름까지 또 바꿔가지고 장소도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자고 하는 창조파,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 요 고수파가 있는데 그 도산 선생의 입장은 개조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국제정세로 놓고 봐서는 창조파는 그래가지고 결국에 소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무산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수파는 이제 그 명분을 잃고 도산 선생이 그 본 개조파의 논리가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민족대표회의는 그 세파들의 투쟁이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 그건 성공을 못 거두고 끝나고 맙니다.
안창호는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한 뒤 1924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창호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한인사회를 순방하면서 모은 자금 5만 달러를 가지고 1926년 다시 상하이로 돌아갔고 미국에서 동지들과 논의한 민족대당 촉성운동을 곧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창호의 이 민족대당 주창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국민대학교 장석흥 명예교수는 민족대당 운동이 일단 단합해서 독립을 이루고 정치사상 논쟁은 해방된 조국의 발전을 위해 쏟아붓자고 강조했다고 설명합니다.
민족대당 촉성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독립운동 시기 내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기 각 세력들이 다 별도로의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은 1926년에 민족 대당 촉성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은 앞서 민족 대표회에서 실패해봤던 그 경험,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임시정부가 아닌, 그리고 민족 대당, 그러니까 주의와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의 대당 속에 다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26년 국내에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도산 선생이 상하이 연설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민족 대당 촉성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들이 민족 대당 촉성 운동에 전부 다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창호는 민족 대당 촉성 운동을 전개할 때그 이념으로 이른바 대공주의를 주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공주의를 주창하는 강연만 했지 이를 문장으로 남기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장석흥 한국국민대학교 명예교수는 대공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대공주의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대당 촉성 운동에 그러니까 주의와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로 그 민족 세력을 통합시켜야 된다라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독립된 조국을 달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제1의 과제가 광복이거든요. 근데 광복하기 전에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이념이 됐든 자유주의 이념이 됐든 그 이념이라는 거는 광복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광복이 이루어지고 독립된 조국을 만들었을 때그 조국을 발전시킬 그런 사회주의와 그런 자유주의 이념은 그때 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광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게 이제 저는 대공주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민족 대당 촉성 운동이 쇠퇴한 뒤 안창호는 이상촌 운동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촌은 해외에 농업할 수 있는 곳으로 한인들을 이주시켜 그곳에 한인 사회를 만들고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1929년 필리핀을 방문해 이상촌 대상지를 물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주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연해주, 필리핀 등을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했던 안창호는 1932년 4월 한국인 윤봉길이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으로 일본 고위 관리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고 곧 일본 헌병대에 인도된 뒤에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조선으로 압송됐습니다. 안창호는 이후 고국에서 재판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1938년 3월에 사망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안창호는 한국 독립운동에서 이른바 혁명 영수로도 불리는데요. 한국국민대학교 장석흠 명예교수는 안창호에게 왜 이런 호칭이 붙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도산 선생의 독립운동기를 보면은 정말 그 혁명계의 영수예요. 한국 독립운동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 발로 많이 다닌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도산 선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연코 도산 선생이 그 독립운동 자금을 가장 많이 모은 분, 이 도산 선생 같이 능력 있게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모아놓은 분은 도저히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립운동 조직의 통합의 그 영수예요. 도산만이 최고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은 도산 선생만큼 그 세대 간 통합을 이룬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도산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유일한 그런 족적을 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미주 한인사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도산 안창호 마지막 시간으로, 안창호가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을 만든 뒤 1932년 중국 상하이에서 체포될 때까지의 행적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